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을 보는 지혜를 익히고 뉴스를 보며 성경적인 교훈을 배우게 하는 SOS TV 시사 뉴스. 오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엽니다. 휴가를 취소한 채 무더운 여름에도 일에만 몰두하는 한국인들. 휴가 장소까지 일을 들고 가서 업무를 보는 한국의 직장인들. 인터넷 과다 사용과 함께 쉽게 컴퓨터 게임의 노예가 되는 한국의 젊은이들.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메일과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한국인들. 네, 이 모든 것은 중독 증세입니다. 오늘은 중독증이 급증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중독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일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인터넷과 컴퓨터 과다 사용이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과다 정보와 지식 추구이든 이런 중독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뇌 구조와 생활 패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독증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한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 사회에 끼쳐지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BBC는 8월 5일 아시아 일 중독자들에게 휴가를 가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OECD 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은 지난해 평균 2,193시간을 일을 해서 OECD 국가는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참가한 국가죠.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지난해 평균 2,193시간 일을 했다는 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연평균 근무시간 순위에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칠레, 러시아, 헝가리 등이 뒤를 이었고 미국은 13위, 영국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일 중독 심각합니다. 또한 BBC는 휴가 가기를 꺼리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기울이는 노력도 아울러 소개했습니다. CNN 인터넷판 모바일 컴퓨터 전문 잡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들은 모두 반복적으로 이메일과 페이스북 등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는 이른바 확인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습관은 30초를 넘지는 않지만 매 10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루 34차례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하는 이 확인 습관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습관이나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스탠퍼드대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교수인 클리퍼드 네스 씨는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은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증상,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리라는 강박관념,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으면 초조해서 빠지게 되는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 이 모두는 불안한 현대사회가 초래한 중독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중독증에 대해서 강명수 편집부장을 모시고 해설을 청해 들어보기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독에는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한번 중독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어떤 물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충동이 너무나 강해서 억누를 수 없는 조절이 안 되는 그 충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중독에 걸린 사람은 담배를 빼앗고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결국 쓰레기통까지 뒤져서라도 남이 피다 버린 담배까지 주워서 피는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중독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점점점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마약 중독 같은 거는 처음엔 조금 마약을 맞지만 그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많이 맞아야, 점점 더 많이 맞아야 그 똑같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또 심리적, 신체적 의존성이 생겨서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체에서. 이 금단 현상이라는 것은 뭐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마시면 손이 떨리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번째는 이것을 치료해도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 속에 깊숙이 습관화된 그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끊었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아픈 상처를 주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중독을 살펴보면 그것의 뿌리가 결국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에 중독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이 담배에 중독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나고 술은 또 그런 현상, 마약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죄에 중독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7장에서 죄에 중독되어 있는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예, 죄를 거절하고 저항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는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담배를 끊고 싶지만은 끊지 못하는 것,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악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자의 모습입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죠. 정말 비참한 모습이고 이런 그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의 말씀이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죄와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있는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노예 생활이죠. 교회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은 육체의 정욕에 시달려서 늘 그것에 굴복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죠. 죄의 중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신앙 경험이 이러한 부류에 속해 있진 않나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몰래 숨어서 나쁜 짓을 하면은 아버지 슬슬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를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금해놓은 계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그 짓을 했어요. 아버지께 달려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될 텐데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용서도 못 빌고 참 눈치만 살피면서 죄의 심판의 두려운 형벌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중독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가서 있는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빚고 새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독증에 대한 좋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 핵의학과 김성은 교수팀이 성인 인터넷 게임 정상 사용자와 과다 사용자의 뇌 상태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다 사용자는 충동 조절, 보상 처리, 중독과 관련된 인지 기능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뇌내 영역의 활동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질 남용이나 행동 중독, 충동 조절 장애 등과 흡사한 양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카인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안화 전두 피질 활성화가 과다 사용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인터넷 게임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질환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게임에 빠진 젊은 부부가 아기를 굶겨 죽인 사례도 뉴스로 보고된 적이 있죠. 김충렬 박사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은 인간의 기존 기존 생활 패턴을 변동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삶은 오프라인의 느린 속도를 넘어서 인터넷의 빠른 속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지식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기 때문에 교육의 기존 틀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보의 변조와 복제가 가능해져서 기존의 진리관이나 지식 생산 방법은 점점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빠지거나 도박을 하는 등 많은 폐해들을 낳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 중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들 바로 주위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발견할 수 있는 중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을 모시고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목사님.
예,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습관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우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고 여러분 의의 행동도 계속적인 반복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는 자연히 생기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투쟁을 말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매일매일 우리 의지를 주 앞에 바쳐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의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의의 경험을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 잘못된 습관들을 파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다시 말해서 모든 나쁜 습관, 모든 중독, 마약 중독, 술에 알코올 중독, 모든 잘못된 습관들 전부 다 파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의지와 우리 생각들을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다. 주님의 하나님의 강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의 습관을 매일매일 키워야 할 텐데 같은 의로운 일을 계속 반복 행할 때 그것이 순종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적인 순종이 우리의 의의 습관을 형성해주고 그렇게 된 자들이 우리의 복종하는 것이 온전히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온전히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곧 이르러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사람이 가보지 않은 그런 길에 또 그런 산길에 그런 논두길에 그런 눈길에 그런 해변가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걸으면 무엇이 납니까? 길이 납니다. 그것이 시골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습관적으로 다녀서 길을 만든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은 어렵지만 길이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이십 번 반복할 때 죄의 습관이 되고 끊을 수 없게 되며 중독증에 걸리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마음을 주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죄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의도 그렇습니다. 의로운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의 동기를 심어주십니다. 그것을 처음 한 번 두 번 할 때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다 보면 우리 의롭게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의 습관,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는 생애, 그런 생애를 우리가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중독증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메일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제가 스카이프를 하고 너무 많이 이런 인포메이션을 각 지부와 직원들과 주고받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여러 지부를 다 따지면 2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입장에서 저도 이메일과 또한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모든 이런 컴퓨터 일에 어떤 의미에서 중독증을 느낍니다.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계속 하려고 하고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로운 습관을 조성하는 그런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해설을 들으니까 과학적인 사실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우리 뇌에도 신경세포들이 길을 낸다고 하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반복할 때에 그것으로 뇌가 길을 내서 스냅스들이 서로 붙여지면서 길을 내서 좋은 습관들이 배양이 되고 또 점점 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더 좋은 일에, 의의 습관에 중독이 되는 것이 어떨까요? 심각한 뉴스가 있었죠. 2011년 1월 14일 오전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 욕조에서 임신 9개월 만삭의 29살 박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파악한 사인을 보니까 목졸림에 의한 타살이었고 용의자는 서울 S종합병원 의사 레지던트이고 남편인 31살 백모 씨였습니다. 전문의 자격 1차 시험을 치른 백 씨는 시험을 망쳤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터넷 롤플레잉 게임에 몰두했고 밤늦게까지 게임에 정신이 팔려있던 백 씨는 또 게임에 빠졌느냐고 하는 부인의 잔소리에 화가 났고 스트레스와 불안한 심리 탓에 절제력을 잃은 백 씨는 화를 못 이겨서 부인 박 씨 목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경찰의 설명은 시험을 망쳤다는 불안감이 스트레스를 키웠다고 하지만 백 씨의 더 큰 문제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게임 중독 증세를 보였던 백 씨. 게임 중독에 따른 신경 쇠약과 극심한 스트레스, 여기에서 비롯된 가족과의 대화 단절이 백 씨 범행의 커다란 이유였습니다. 게임 중독이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외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음란 동영상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막을 대책이 없어서 통신사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은 19세 이상 인증 절차조차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성년자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음란물 중독에 빠질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중독이 참 심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강명수 편집부장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가정에서 가장 보편화된 중독을 말하라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텔레비전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 그 미국의 뉴스 매거진에 그 텔레비전 중독에 대한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나왔는데 참 흥미있어서 이 시간에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몇 해 전 뉴욕 북쪽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그 동네 전체가 전기가 나가면서 근데 그 가정,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정의 텔레비전도 망가졌어요. 바람이 불으면서 창문이 깨지면서 그게 여러 가지 가재도구들이 망가진 바람이에요. 전기가 끊어지고 텔레비전이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가정에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텔레비전이 망가져서 나오지도 않고 전기도 끊어졌는데 이 아이들이 그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서 계속 웃고 깔깔거리고 또 그 텔레비전을 마치 무엇을 보고 듣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계속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놓여진 그 장소에서 말이죠. 중독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몇 주 동안 이 아이들이 그 이후로도 텔레비전이 치워졌는데 그 이후로도 몇 주 동안 이 아이들이 서성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을 그 뉴스 매거진에서 소개했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다시는 텔레비전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산으로 게을러 나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 차츰차츰 없어지면서 치료의 과정을 밟았다는 얘기가 그 매거진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치운다는 그 하나, 사실 텔레비전을 치운다는 거 어렵지 않은 거지만 그것을 치움으로 해서 가정 안에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예, 일찍 잠자게 되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고 밤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새로운 에너지로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 텔레비전이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텔레비전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텔레비전 사이에 여러분과 텔레비전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분명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텔레비전을 조금씩 조절하고 그 방송 보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좋은 걸 골라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이 담배 피는 일, 술 마시는 일에도 적용돼서 조금씩 줄여갔지만 항상 대부분 그런 방법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그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하나씩 둘씩 줄여나가는 방법.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절대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죄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텔레비전으로부터 텔레비전을 놔두면은 텔레비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유혹을 우리가 우리 근처에 늘 놔두는 상태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텔레비전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영성이 밝아지면서 우리가 드디어 죄와 유혹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되고 하늘의 순결한 것을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독증을 근절시킬 뿐만 아니라 중독증을 치료하는 또 주위에 있는 중독증을 가진 사람까지 치유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약 7%인 51만여 명이 게임 중독 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만 9세부터 39세 인터넷 사용자를 놓고 따지면은 게임 중독자 수는 적어도 2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매우 놀라운 소식이죠. 권장희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 게임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면은 20%에서 30%가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살상하는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충격적인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소장은 말하기를 인터넷 게임 중독은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켜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며 가정을 붕괴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보상이 게임에 중독이 되게 하거나 일이나 또 다른 것에 중독이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늘어가는 중독증은 현대인의 공허한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의 신경과학자인 로렌 프랭크 씨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과다 사용 및 확인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두뇌가 새로운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느끼는 좋은 느낌을 갖게 되고 이 긍정적인 반응이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자꾸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신경정신과 애덤 게잘리 교수는 불필요하게 이메일을 자꾸 확인한 후에 자신이 하던 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메일을 자꾸 확인하거나 또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그런 중독 습관은 나중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 또 사회생활에 장애와 또 그런 것을 미칠 수 있다고 장애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중독 증상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절제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도 습관이고 의도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확고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으로 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느냐가 우리의 준비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증은 반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의 습관을 키우는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장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강조한 장이고 성경에서 장으로서는 가장 긴 장이죠. 거기에 보면 1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복종케 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으로? 주님의 율례로, 주님의 계명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서 예수님께 그 말씀에 갖다가 붙들어 놓고 굴복시키고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죠.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중독증에서, 죄의 노예에서, 잘못된 그런 그 비디오 게임의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일의 중독에서 어떻게 헤어나올까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했습니다.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신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말씀했습니다. 147절입니다.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를 따라 나를 깨우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흔들리고 막 정말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내 생각을 붙들어주시고 복음으로 날 붙들어주시고 나를 의의 습관을 가질 때까지 붙들어 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꿈꿀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무엇을 계속적으로 할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습관과 품성이 꼴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독증이 급증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찾아 만난 기쁨과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감이 가득 차 있어서 중독증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자부해 봅니다만은 혹시 세상을 향한 중독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 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중독증을 이기고 또 의의 습관을 기르고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모든 공허한 마음이 없어지는 행복한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중독증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정말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해주는 우리의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